오늘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에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각 1부, 2부로 나눠서 처음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겠죠. 30% 정도가 여기 수용인원 의 30%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성가대 좌석을 제외하고 80명 정도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80명, 2부 80명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주일학교 예배는 재개는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회의 후에 또 광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서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아마 계속될 것 같은데요. 백신도 맞고 또 중간에 방역도 잘해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광고하거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교회를 다닐 것인가,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괜찮죠. 엉뚱한 데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면 좋죠. 또 교회가 되라는 말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솔직히 덜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신앙이란 것은 남의 신앙, 옆에 사람이 신앙이 참 좋으니까 내가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자기 돈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지킬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또 남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구경하고 신경 쓰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라는 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말, 그리고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좀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솔직히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사랑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볐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일을 진행했던 그 나쁜 놈들 딱 이 정도입니다. 깊이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시대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않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들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근대교회나 아니면 현대교회를 쭉 살펴봐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열심과 한국인들의 열심이 비교가 될 정도예요. 미국의 이민간 유대인들의 성공들, 그리고 또 한국인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버금가는, 유대인들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능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기질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독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뭐 현대에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하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봐야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이걸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스러운 역사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하나씩 짚어봐도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아무리 통틀어봐도 완전히 역사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다시 복구되는 경우는 그 땅이 복구되고 그 신앙이 복구되는 경우는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즉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를 끌려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거의 70년도 걸렸습니다. 뭐 귀환까지 따지면 더 길어지고요. 성전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정말 맨땅에 박치게 하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정성과 그 열심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거의 500년을 지속합니다. 500년을 왔는데 그 중간에 뭐 알렉산더도 오고 로마도 이렇게 세계를 정복하죠. 그 와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분열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통치하는 분열 왕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교를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유대교를 없애려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다가 별짓을 다한 거예요. 돼지피도 뿌리고 성전을 엎어버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막 미치는 거죠. 결사항전을 합니다.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결사항전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100년을 마카비 왕조를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오래 못 가지 못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3, 40년 전에 분열되어서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직접 다스려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오는 거죠. 이 역사적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이 와서 치면 맨손으로 싸웁니다. 또 심지어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때 법이 따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도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도 된다. 이렇게 따로 정할 만큼 500년 넘게 내려온 그 율법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카바이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익숙하죠. 헤롯 왕. 그 왕이 명실상부한 이 유대 지역의 왕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지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났던 거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전을 능가하는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의 촌에서 남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성전에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스승이여, 랍비여, 보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사흘 만에, 하루 만에 이걸 무너뜨려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다시 파괴되기 전에 문헌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버렸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더라. 그걸 알고 있어.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되어 임하더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한가? 여러분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말은 없는데 생각하세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나이든 분들은 수르바벨의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작고 초라해가지고. 그러다가 500년 넘게 지나서 이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엄청났던 거예요. 사람들 생각했던 겁니다. 아, 에스겔 시대에 떠났던 5, 600년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는 저렇게 크고 멋있으니까 돌아오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승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전이에요. 무조건 성전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12장 6절에 나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크대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민족의 역사를 구약은 빼놓고 그냥 포로기 이후에 500년 넘게 내려왔던 그들의 역사를,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미치려고 했던, 그래서 그 경건한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무섭죠.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읽으니까 아, 그러면 안 되지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었던 게 성전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뒤집어 보세요. 아닌데, 그거 아니야. 사실 성전을, 성경을 읽어보면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구약엔 그런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세월이 이제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에 보면 나와요.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둔다.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 목사님 이거 좋은 말 아닙니까? 아니, 좋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외우면, 달달달달 외워서 계속 암송하고 하면 그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히 말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죠. 세월이 지났잖아요. 열심히 외우고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다윗을 통하여 나온 다시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들이 왕국을 세우지 못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냐고요. 아니었던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500년 넘게 내려온,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1000년 넘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전, 건물?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말이, 아, 이게 외우고 쓰고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바꿔야죠. 이걸 이해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너희들 속에, 너희들 주겠다. 그들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 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신학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시대를 지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좀 더 생각하고 그대 시대에 맞게, 왜요? 자꾸 바뀌니까. 시대에 맞게란 말이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는데 다른 건 뭐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전파해보고 바울이 전도로 가서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들과 성령을 받았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말씀하실 때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500년 넘게 충성했던 그 성전의 영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에스겔 그 선지자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거의 600년 가까이 된 그 세월 동안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을 떠났는데 왜 성전을 고집하냐고요. 근데 이게 참 이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인간의 나약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는 말은 개인 개인에게 엄청난 책임을 주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기는 쉬워요. 오면 되니까. 조금만 열심을 내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이라도 괜찮다고 보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이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시는 게 낫네.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니까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 초신자의 수준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세례원도 마찬가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니까 쉽게 그 말씀을 기억하지만 죄사함은 성전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저 광야에 있는 광도 엄청난 강도 아니야. 우기 금기를 따라서 물도 많이 흘렀다 이런 그런 강인데 거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말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500년 넘게 충성을 다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형제가 내가 목숨을 바쳐 충성했다.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인간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 진리인 줄 알아요. 내가 목숨을 바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 정말 처절한 부분이죠.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것이 하나하나 들어맞아가며 예수님의 시대까지 왔는데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심판이 먼저거든요. 심판을 계속 말씀하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심판받고 저 나라가 이렇게 심판받아서 이렇게 간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아니 심판보다는 치유와 위로와 자비가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개혁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걸 아무리 외쳐본들 안 됐잖아요. 500년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성전을 짓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방향이 틀린 것이죠. 자, 그러면 방향이 틀렸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만 다닐 수 있다니까요.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그 정도 열심히 해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그 개인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인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성령에 전답게 살아야지라는 것보다는요, 그냥 규칙을 열심히 지키고 돈 많이 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훨씬 더 멋있고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프랑스의 그 작가가 쓴 쉽게 믿는 자들의 민주주의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너무 막 인터넷이 발달해서 확 사람들이 막 아무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쉬운 거, 간단한 거. 아, 머리 아파. 아, 뭐 핵심이 뭔데? 아, 그래? 이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에스겔의 역사를 짚어보고 왜 그랬을까? 왜 하는 영광이 떠났을까? 그 다음 말씀하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해버려요. 열심히 하면요, 되든 안 되든 그걸 외치는 자나 따르는 자나 마음이 편한 거야.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열심히 하면 돼. 뿌듯하는 거야. 너무 뿌듯한 거야. 이만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비무장으로 무장한 로마 군대에게 덤벼들어서 그 자리에서 몇백 명이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처절한 역사와 그들의 헌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끝났어.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께,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성전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고백되고 그것을 바울이 보고 체험했고 그것이 벌어진 일을 봤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건물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그걸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성전인 거죠. 돌로 세운 성전은 파괴하면 그뿐이지만 사람이 성전이 되니까 이게 사람은 죽여도 또 믿는 사람 생기고 추방해도 또 믿는 사람 생기고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면 건물 중심의 신앙, 규칙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신앙보다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책임을 지는 시대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들이지 못하는 거, 온갖 비난을 다 듣는 거, 오해를 받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역사의 그 처절한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멋있게 비방하고 오해해도 다 받아주고.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쉽게 막 화를 내고 이게 아니라 다 받아주고. 조금 더 진실하기를, 조금 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보여주는 그 마음, 그게 결국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뭐냐? 내가 진짜 교회가 됨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루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요. 건물 중심의 신앙, 눈에 보이는 그 뭔가가 있고 우리끼리 열심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열심히 다 이런 마음에만 머물면 우리는 다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금 공격을 받고 다시금 심판을 받고 다시금 지적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영적인 책임을 지는가? 내가 성전이 되고자 하는가? 내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에 건물을 뛰어넘어서 신자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자 했을 때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정말 빨리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예수를 막 믿게 됐어요. 자, 그때 사람들 수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누가 더 문화 수준이 높았을까요? 누가 더 교육 수준이 높았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뭐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말씀을 마음도 읽어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중세가 훨씬 더 발달했잖아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전이, 이 교회가, 성당이 대단한 성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생겼던, 그 성당이 생겼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런 거죠. 성인의 유골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은요 또 핑계될 수 있겠죠. 나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나는 일자무식이야.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바르게 가르쳐줘야죠.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무식해서 안 되겠는데 그냥 성인의 유골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유골 만지면 병이 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없잖아요. 엘리사의 뼈를 만지고 하하 살아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은 사라지고 쉬운 거, 저 교회 가면 영험이 있다 딱 요거예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결국 그 모든 것들 결국은 개인이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영적인 책임은 쭉 던져버리고 그거 쉬운 거죠. 쉽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의 시대도 그랬고 중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땅을 인정, 이제는 성전에 대한 건물에 대한 신성시 접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짓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의를 위한 거예요. 성전을,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거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게 있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성전을 짓는 그 붐일 때,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과 교회를 크게 짓는 것과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연계시키면 안 돼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과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돈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갚아주시겠지라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신앙을 미신화 시키면 안 돼요. 그건 두 번째라. 필요한 것을 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신앙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목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인들의 성장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금하시면 복 갚아주십니다. 아, 얼마나 쉬워요. 또 생각하죠. 나쁜 일 아니다. 나쁜 일 아니잖아요. 교회 짓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그런데 우리끼리 열심히 해서 그러면 우리끼리 마음은 좋아요. 아, 그래도 어떤 분이 헌금하시고 그 재산을 내놓으시고 평생에 소원을 다하여 교회를 짓고 싶어 마음으로 다 헌신하셨다. 우리끼리는 좋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빠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 성령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이거죠. 그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은사 집회, 그 집회에서 그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책임지고 자신이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들으셨습니까?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집회를 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기억 못합니까? 왜 들은 기억이 없을까요? 이유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나의 영적인 책임,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을 살짝 옆으로 치워놓은 거죠. 저는 몰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성령의 전이 되는 게 먼저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교회를 짓느냐, 어떤 식의 스타일로 예배드리냐를 넘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것,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된 우리가 성령의 전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성전이 된다라는 그 의식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게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팬데믹이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이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불만을 표시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고자 하는, 내가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난리를 친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암적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울도 알게 되고 초대교 성도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약간 삐끗해가지고 교회가 되고자 하고 성전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 능력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어디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결정될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도가 자신이 교회가 될 것을 결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전으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좀 불평을 좀 덜하고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그 처절한 역사를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셔도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실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불평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되살려야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며 새벽마다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과 그런 목숨까지 바치는 그걸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뒤바뀔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되는 것,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됨을 인식할 때에 세상은 그 신앙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요, 교회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내 자신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게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나를 빛으로, 여러분을 빛으로, 우리 모두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오늘 2월달에 교회 밖에서의 만남을 되살리자. 만남을 어떻게 되살리냐고요. 결국은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때에 나가면 그냥 간단하게 마주치고 쉽게 마주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교회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책임, 한 성도 성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참으로 불편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꽂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